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어떤 또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비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또 각각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지금까지 비유들과 좀 달리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무리를 벗어나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그에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만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계속 비유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비유의 부분의 말씀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메시아인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거부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에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메시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이제 그들의 삶을 주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오늘 이 비유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진심과 최선으로 제자의 길을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비유입니다.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것이죠. 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물 찾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사시다가 내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보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집 금고 속에 있다 뭐 그러신 분 계세요? 보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활절 계란 찾기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값어치 있는 것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 보물인지 아닌지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까지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요 가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가라지 세일을 했어요. 어저께 아마 저기 토요일날 가정교회 모임 가시신 분들 보셨죠. 차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좀 제법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그랬어요. 밖에 제 사무실 바로 이제 넘어 있는 집입니다. 창문 넘어 보이는 집이에요. 차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길래 뭔가 봤더니 가라지 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봤죠. 저 궁금하면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오래된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도 막 있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뭐 오래돼도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또 이웃이 하니까 좀 격려 좀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될것 같아서 뭐좀 조금 살라 그러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무실로 왔습니다. 구경만 하고. 근데 아마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속에서 혹시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PBS죠. Public Broadcasting, 그 TV의 공영방송. 거기에 채널 있잖아요. 공영방송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하나 쇼가 있습니다. 엔틱 로드쇼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리런 같이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그 엔틱 로드쇼라는 방송에서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가장 가치 높은 것이 발견된 경우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가치가 있는 게참 어떻게 하찮게 보이는 건데 가치가 많이 이제 있는 것들도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최고 가치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파켓용 시계예요. 옛날에 그 시계들 이렇게 파켓에서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동그란 거. 그건데요. 그몇 세대 전에 어느 한 이제 그 사람이 가져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유품으로 전달해 준 거라 그래요. 또 자기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바꿔 갖고. 근데 조그맣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시계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보더니 감정가가 나는데 얼마가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500만 불이래요. 그 조그만 시계 하나가. 지금서부터 단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나도 혹시나 뭐 이러고 여기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 감정가는 맞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예, 감정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예, 뭐 필립 파텍인가 아마 그뭐 명품 시계라 그래요. 근데 아마 그 거기에 아마 이 연결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그 비즈니스에서 더 가치를 높이겠죠. 자, 뭐 현재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가격을 그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영원토록 가치가 보장될까요? 파켓용 워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의 가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 견줄 수 없는 그렇게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을 우리가 비등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영혼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 비유를 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읽으신 그 본문의 4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 생각을 해볼 때, 이걸 우리가 사람의 어떤 추측이나 경험이나 뭐 감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로는 이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나라의 귀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마땅한 반응을 제자들에게 대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밭에서 숨겨진 보물을 이제 발견한 얘기를 하세요. 우연하게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우연하게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그 밭을 갈고 여기에 보물이 있어. 그러고 막 갈다가 봐 나왔지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로서는 밭에 무슨 보물 같은 게 있어. 기껏 해봤자 동전이지. 뭐 예, 그 메탈 디텍터 같은 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뭐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그 공원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계속되는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곳이었어요.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있었죠. 애굽이 또 쳐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국이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변동이 많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또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국가의 이 싸움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도 커다란 분쟁에 소용돌이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이죠. 3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계속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중품을 어디다가 뒀을까요? 집이 있어도 집 불타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타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땅이었어요. 땅. 예. 그래서 소중한 물품들을 자기 집 근처 땅 속에다가 남몰래 묻어놓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6.25 때 얘기를 해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들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땅에 묻고 왔는데 동일이 되면 뭐 가가지고 다시 캐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어렸을 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인이 자기의 소중한 물품을 자기 집 근처에 땅 속에 묻었는데요. 그러다가 주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아무도 주인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뭐 할래? 파묻어 놨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러다가 누가 우연찮게 자기 밭도 아닌데 누군가 이 밭을 좀 일구라고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 일감을 맡아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갈다가 덜컥 자기 곡괭이 같은데 걸린 겁니다. 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푹 하는데 걸리긴 걸렸고 파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보물이 나온 겁니다. 보물이. 자,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랍비가 정해놓은 그런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말고 그 외에도 율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랍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됐냐면 그 보물은 밭의 주인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땅 주인이 보물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일감을 맡아서 밭을 파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발견하고 그래서 제자리에 그대로 숨겨놔요.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밭의 주인이 보물 주인도 되니까 밭을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를 원했는 거 아시죠? 밭보다 보물에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밭을 일구던 사람은 이 이야기 문맥을 볼 때 밭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밭을 일구는 일을 이제 맡은 사람이니 부유한 경우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살려고 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여유가 있었더라면 뭐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필요가 없었겠죠.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 중에 어느 정도를 내 가지고 산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렇게 지금 밭을 갈던 사람의 처지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보물을 찾는 것도 우연히 찾은 것이지 뭔가 의도적으로 그 밭을 겨냥해가지고 파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예를 말씀하십니다. 45절에 45절 46절에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은 4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비싼 것 같은데, 그죠?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이 밭을 읽었던 일꾼과 진주를 다루는 진주 상인.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자, 이 상인은 진주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진주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 당시에 전문 진주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처에는 없는 그 진주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진주들을 구하려면 어디까지 갔냐면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 쪽이죠.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그것도 좋지만 더 상품은 인도까지 갔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인도.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그런 저품질과 이 최상품질의 진주 차이를 알았던 이 진주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그가 지금까지 발견한 진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최상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이전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거를 샀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상품을 샀다. 차이를 보세요. 그 차이가 뭔지. 이 상인은 앞에 비유에서 나오는 밭을 갈다가 보물을 우연하게 발견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대조적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비슷하지만 뭔가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죠. 보물을 찾았다는 것은 같은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꾼도 상인도 모두 보물을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알았고요.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높던 낮던 경제적 여유가 많던 그렇지 못하던 사회적 활동이 반경이 크던 작건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많건 적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인데 어떤 특정한 소수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정 소수의 집단이 소유하는 특권이라고만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자들이 뭘 하냐고 그렇게까지 아주 폄하해서 무시해서 그리고 협박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치 있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신사입니다. 쫄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고 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자기 혼자서. 그러나 베풀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은 이미 진주에 대한 지식과 다른 경험이 많았던 반면에 밭을 일군 일꾼은 어떤 전문적인 배경이나 지식이 그에 비해 훨씬 적었어요. 그러나 그런 차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사람들이 만든 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적인 요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부모들이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모는 물론 사돈팔촌에 이르기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는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과 문이 펼쳐져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런 영원한 축복을 주셨나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이와 같은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우리에게 열심이 생깁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가치를 나눠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비밀 집단이 아니라 전 세상을 향해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은 그 누구나 그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그 나라를 최고로 삼습니다. 일꾼도 상인도 그들이 지녔던 이전의 삶, 이전의 것들을 다 걸고라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 것들을 내려놔 버립니다. 시편의 73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고백이죠. 아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주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이 살던 지역 그 경계를 초월해서 모두 다 공유하는 이 고백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하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들, 죽었던 우리의 양심과 속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새로워지고 살림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빛으로 살면서 어둠을 원치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행여나 어둠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교정해 주시고 어떨 때는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사랑한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에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 기꺼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그런 고백까지도 흔쾌하게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 입이 다 있어도 만 입이 다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영광을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그런 은혜를 그 영원한 가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던 그런 때의 삶으로 그때 추구하던 그 가치를 다시 구하는 생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18절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넓혔다.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소중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비유를 보면서도 이들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맛을 부리는데 필요한 책을 가져온 거예요. 주술문들을 적은 책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책은요, 자기의 생활줄이었습니다. 목숨줄이었죠. 그 우상 관련 사업을 위한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와 같은 책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냥 이제는 잠시 안 볼게 하고 맡겨놨다가 나중에 돌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불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자취도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당시의 책은요, 지금 책과 달라요. 지금 책은 어떻습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내면 되죠. 또 카피를 그렇게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책은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책은 인쇄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죠? 인쇄술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필사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책이 완성되면 그거는 내 라이프롱 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하나 구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구해서 맛을 부리는 비즈니스의 베이스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생 걸고 다 대가 치르고 수중에 지니게 된 그 서적들을 태우던 순간,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번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와 같이 자기 이전의 삶에 자기들의 근거가 되었었던 그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로 던지는 거예요. 그 심각성, 그 진지함, 그리고 새 삶에 대한 결의. 그러니 그걸 지켜보고 가져왔던 사람들은 함께 함성을 지르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울음도 터지고 환성과 울음소리가 터지는 그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가지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도 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그 결의가 있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는 것이죠. 그 결의의 배경에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결심이 아니라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스톨시키시는 것이죠. 격동시키시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번 주 동안에 시간을 내서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한번 이 질문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는 내 인생 최고 가치인가? 어떤 것도 무슨 일도 주님을 알고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한 일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나? 혹시 주님과 주님 나라는 내 여러 보물들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한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해보십시오. 그 답은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가치를 깨닫게 될수록 더욱더 분명한 답을 취합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를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하신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주 예수와 주님 나라처럼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가 인생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는, 결코 축복도 용기도 아닌 스스로 불투명하고 불안한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일 뿐입니다. 왜 분명한 생명길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유행이나 운처럼 인생을 살아보고 싶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인생의 최고 가치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 또한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렇듯 평안과 기쁨, 영광이 그리고 영원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원한 가치를 제가 알고 살게 하셨으니, 주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뒤를 돌아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앞을 향해 주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는 날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연해질수록 주여, 저희들이 우리 주를 기뻐하고 또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